지금 저 만세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저는 좀 착각에 빠지고 초대교회 온 것 같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이 꼭 이겼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집에 모여서 그때는 예배단이라고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숨어서 그리고 인간 팀에 모여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바닥에 굴곡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죠. 굴곡이를 딱 바닥에 놓고 자기 옆에 와서 그래서 마음을 놓고 스스로 숨닫고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은희들이 앞에 앉아서 소리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들은 수고를 좀 주었습니다. 이 반지병이 늘려요. 소리로 몸을 이렇게 춤추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제가 보다 이렇게 좋은데 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보실 때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 일을 시작하셨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걸 이제 사역이라고 하죠. 동생의 첫 말이 필성,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인가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당하게 20도 기억하면 수준이 아니고 360도 돌아보면 그 자리가 아니라 180도 전반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돌려서 삶의 가치, 삶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천국이 가까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이죠. 얼마나 조금 차이가 있겠는가.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 때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대로만 살면 열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우리 깨닫고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주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세상을 복되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들 영적 가슴장은 인간을 이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천국,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가 지금 시작되었다.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가실 때 그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이 됐다. 기억하십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이 당시 권력자의 문밖에 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들을 취하는 사건 때문에 그걸 비판했다가 감옥에 괴식죄를 내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풀어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옥베임을 당하게 죽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요한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했던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분이 말하기를 천국이 왔다 하겠는데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것이 세상에 뭐 이름이 아직까지 빼놓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실망감이 넘쳐서 항의를 했더니 새 요한 마주가 아마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는데 너희들이 가서 직접 그런 걸 물어봐라. 관수원 선생님이 이러면서 물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해라고 했냐면 정말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20절에 보면 오신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그건 맞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맞냐? 우리가 혹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참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1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들은 사람이 걸으며 남의 손자가 기름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소나리 왔다 시작이 됐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두 모습으로 시현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인이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이 뜨여서 보게 되면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면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사람이 그러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식으로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자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고통받는 자가 치되고 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병들고 소경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의 환자가 되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능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오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불가촉 천민, 접근할 수 없는 천민, 소외된 사람들,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비참해졌어요. 이 유대 사이에서는 이렇게 실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영적으로 완전히 짓밟힌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않고 그 사람들을 만져서 닮게 하시는 모습으로 성비가 되고 저는 저 가나노고등학교 교복으로 가기 전에 필리핀의 그 유명한 단체에서 교육을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고 7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인도에서 온 다섯 분이었어요. 근데 세 분은 신부, 그 다음에 수녀, 목회자라는 사람하고 목사, 계시는 목사하고 왔고 두 분은 일반 지금 왔는데 한 분은 두 분은 힌두교 신자입니다. 한 분은 브라만 출신이고 한 분은 수드라 출신입니다. 이러면 제가 거기서 인도 문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수트라 이 사람은 브라만 계급을 가진 사람 옆에 가지 않았습니다. 못 갑니다. 저 일부러 브라만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저희 수트라, 이름도 수트라 있습니다. 그 수트라,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주님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등을 고치고 식구가 되고 여기 보면 참기들이 있고 세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게 다니신다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병든다를 고치고 하니까 지금 잡아 왕으로 섬으려고 했어도 또 다른 말들도 가서 그 자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께 다니시는데 3년 동안 다니시는 그런데 주님의 동선을 보면 하늘 같은 거예요. 이게 천국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시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동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주변으로 한 번도 중심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생에 여러분 한 세 번, 예지 네 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는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중심으로 가서 하신 일이 뭐냐? 좋으셨습니다. 성전 뒤집어 놓고 비판하고 하다가 결국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머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가시면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방향이 수고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3년 동안 하시고 난 뒤에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시작할 때가 됐고 부활하실 때가 됐습니다. 질문 있어요? 조금 딱 질문하자. 네, 이따가 작은 그 남 미스터 남이 형옥인가?
윤석이
조금 있다가 여기 마치고 난 얘기 해봅시다. 중요한 건 지금 천국의 복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 또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사역 마무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13절을 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에 3년 동안 내가 천국의 분위기를 밝히고 천국을 보여주었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옥뱅을 당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던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뱅이를 보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보통 분이 아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분이 하는 일을 봐서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예레미야 같기도 하다. 예레미야도 많이 울었기 때문에 주님이 많이 우셨잖아요. 그렇죠? 유상 가구를 보고 오시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오시고 주님은 참 눈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다시 왔나?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당시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까? 헷갈립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 여기 우리가 좀 잠시 머물려서 이게 좀 생각합니다. 인간이 왜입니까? 그만큼 쉽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너무너무 좋았을 걸. 왜 친구 정식을 줬는데 선지자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밝힌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 심리학자들, 그 다음에 또 철학자들이 이걸 잘 밝힌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들여다본 속에는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중심성.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이 이것까지만 하면 예사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줬더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자기 신상을 회복하게 했더라.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는 이 유대 전통의 아주 그 전통을 그냥 하마치게 깎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교훈을 들으면 기가 찬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무슨 괴멘? 또 그런 괴멘을 주라고 하죠. 어렵다면 신사람에게 밥 돌리더라고 하죠. 억지로 오기를 하자 그러면 신부를 따라가라고 하죠. 대기도 지금 내가 소독습자인데 뭘 세월에 그리고 나는 그럼 뭐가 되냐 이런 의심이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의 흔적을 보면 예시하고 좀 흔적을 보고 싶은데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민족의 독립 이런 것하고 내 존재마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심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고 그래서 아, 이 인간은 선지자 정보로 한 대변이 됩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나와 이런 답변을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흔들이 없습니다. 알고 실망스럽고 안 되는 생각 없습니다. 그냥 묻으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말을 뭐라고 하냐? 15절 그랬더니 16절 고대로가 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이죠. 날짐승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격이 조금, 여러분, 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일부 제자들의 성격이 다 차이가 다 나는 거죠. 어떤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기 내 주님은 엄청난 반응을 보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름을 붓습니다. 17절 바이오하시구나. 누가 돈이 들어가? 길을 알게 한 자는 기름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 아니오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시니 주님을 정확히 알고 보게 한 자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한 자는 사람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바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아무튼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가 또한 아무도 없는 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인식과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거 신기한 그런 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게 해주시고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의 것을 예수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도 빌리사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새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도록 하셨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기는 힘을, 능력을 교회다 부여하셨어요. 하나하나 정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십시오. 교회가, 교회의 위상이, 교회의 영광이 뭔지, 기초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셨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밀면 천국에서도 밀고,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면, 소위 말해서 천국의 열쇠를, 천국을 이어갈 수 있는 권세를 교회가 주셨습니다. 저는 하바드 대 10개 개교하는 것보다도 상가의 조그마한 개척교회라고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럽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반석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영광스럽게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영광입니다. 실제 주님이 땅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의 세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섭섭하고 두렵기도 하고 주님 자꾸 떠난다 그랬는데 저니까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단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미루어하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떠나야만 성령님이 내리고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했던 이 일을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능력있게 나아가게 되겠죠.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고백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주님이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저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기 바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에 떨어졌는데 내가 풍랑을 만나서 침을 벗겨버리고 그래도 모르고 주님이 죽으실 정도로 피곤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뒤 성령이 와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동시다발적 이런 곳이죠. 이게 반석교회가 있죠. 한국 영등포 뚜레에 가는 저 당산동에 가는 뚜레교회가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천국이 온 세상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합니다. 안수교회도 주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감당하십니다. 복음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래서 집에도 못 자고 무덤 속에서 그것도 옷도 다 벗고 꽝을 지르면서 스승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소외된 자,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을 감당합니다. 눈먼자의 눈을 보는데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영의 눈을 보면서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십니다. 형제를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눈물고 병든다는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이 눈먼 사람은 눈뜬 사람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보는 특별한 눈을 주었습니다. 영의 눈먼 사람, 육계의 눈먼 사람, 이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죠. 그러시는 나무는 하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당을 해줍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꾸 제가 좀 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절 내리고 자기 이모님을 좀 꼭 만나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가면서 저에게 다짐을 받아요. 동사님,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만나서 전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남북 0.1%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변호사, 아들, 며느리가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하는 사람이고 빌딩이 몇 채나 되고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빌딩이 무슨 국민 권사님 그 빌딩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꼭 레스토랑, 분당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분이 젓가락을 딱 들면 어? 소금이네. 그리고 숟가락을 딱 젓가락을 놔요. 제가 이제 목사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70주의자십니까? 제가 모르고 주문을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그럼 더 재밌잖아요. 70주의자도 아닌데 왜 소고기를 안 먹죠? 그것도 멋있나 비싼 건데 예, 목사가 조금 못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안 드시죠? 그랬더니 아침에 시행선을 보던데 그건 더 재밌잖아요. 또 물어봤어요. 그럼 아침에 시행선을 드셨으면 오후에 점심 식사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안 됩니다. 모든 바로 종이 생선 모드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저도 참 짓궂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또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이상국 박사한테 가서 배웠어요. 아침에 생선을 먹으면 저녁 그 하루 종일 생선 모드로 가서 말이죠. 인체에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카나다까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와서 배워봐요. 이분에게 왔으니까 예수 믿으시면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노땡큐 천국에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돈 쓰기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서 돈 쓰기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서둘러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그러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 태어나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신세를 먹었더라도 손님이 대접을 하면 반갑게 감사하게 얻어주는 것이 인생인지 저는 그 정도 어떻게 되죠? 그게 무슨 무슨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내가 살다가 살다 이렇게 귀찮은 인간을 생각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없어.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소외되고 나중에 무슨 소외되고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주변부인생입니다. 그 정도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는 사람처럼 끝어버리게 자기를 생각합니다. 끝어버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계신 우리가 미국까지 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조국을 떠나서 전반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뭔가요? 좀 더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 그 한 가지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자매의 컨트롤이야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심지어 중심과 공식 공정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환승계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이런 중심과 이거 주행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을 달랐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중심으로 하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중심으로 보다 더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끝으로 가자고 하니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근데 이런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중심으로 가는 이상 참고로 하는 중심으로 그러나 주변으로 가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나르시시즘을 부르고 이게 인간인데 인간됨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일까지 법원은 여기서 끝나고 안 되고 24일로 계속 이어서
뭐라고
생각하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고 그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는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를 셀프에스트 내일 오해나 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안식을 하니까 한민대학에서 계속 물어요. 당신이 그 나이에 수고해서 와서 뭔 학교에서 왔냐고 물어봐요. 직원이 묻고 총장이 묻어요. 저한테. 제가 셀프에스트에 대해서 아, 셀프 디나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웃으면서 그 관심을 이유로 해서 자료를 찾기가 힘들 텐데요. 서구 사회는 셀프 에스티을 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세계의 핵심을 보니 셀프 디나이얼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한 교수분이 조립신학을 하시는 관심을 보이면서 고사님 이걸 좀 참고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 자료 구하기 힘들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걸 좀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쭉 나열해 주시는데 아 이분이 진정한 학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걸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대표 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가 뭐냐? 천국의 열쇠라는 것 다이 때문입니다. 다이 십자를 주님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천국의 열쇠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꽤는 훈련을 받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 모든 갈등과 고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아담이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욕을 받아 따먹었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욕망과 질투심으로 동생보다 자기가 더 위를 점하고 싶은 자기적 욕망, 나르시시적 욕망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 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주님 앞에 거짓말도 하고 그 라멕 있죠, 라멕.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내게는 나를 보복하는 자, 나를 갈구는 자는 77배 보복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존재감을, 자기의 존재를 확정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주신 이 십계명 보면, 다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앞에 뭐가 붙으시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학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한번 적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돌아가시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건져 사사를 세워서 던져주시면 한 20년, 30년 제대로 살다가 또 망하고 고통 가운데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끊어주셨는데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의 숙명 그게 왜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 속에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사울이 뭐 때문에 아벨렉을 다 지배하라고 했는데 조부들 다 남깁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에 끌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함의 끝은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멀쩡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몰아 가지고 죽이고 야비하게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36명 같이 죽었어요. 아내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까? 자기한테도 죽였습니다. 자기한테도 죽였습니다.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살아왔고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의 참회록이 나온 정도였습니다. 흩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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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흩대더라. 온 자기 인생을 살고 결론이 뭐냐면 흩대다는 것이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까? 그가 하루에 수복이 되는 풍전 아래에서 그 풍 그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부인을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몇 명 두었습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1,000명 두었습니다. 정치를 3명, 소신 700명,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결론이 뭐였냐? 흑되고 흑되다는 것이 인생의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짓을 합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놓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사막을 옥토로 만들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짓다고 짓다고 지식을 쌓고 나를 위하여 술을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인생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식을 쌓고 술과 지식을 동시에 쌓고 있으려 보았습니다만 결론은 모든 것이 다 끝되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뭐냐면 인간은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 죄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냐면 솔로몬 아들이 깨달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대가 걸쳐가지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근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에게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들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는 그분 하나님과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믿지 않고 그렇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비워 낮추시되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시냐 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삶을 낮추시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방향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우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길이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길을 깨달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은 명령 전에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당위성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주님 밝혀놓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래라고 하신 근거가 뭐냐면 앞에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른방 측에 빡 돌려대라. 자기 부인하는 분이죠. 이게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싫어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부인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 난 겁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만하시고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내 투자하려고 따라왔는데 아니 지금 다대받고 꽃들을 꽃받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뭘 자꾸 안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인데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이건 꼭 좀 보시겠습니다. 예. 예. 고린도전서 10장, 예, 30, 예, 아, 5장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이제 금방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는 것이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각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찬송 부르시던데 그래서 저는 반가웠어요. 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죄값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을 함께 죽여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지금 식사시간 때문에 조율하는 단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는 뭐냐? 15절 나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다 여러분 또 머리를 좀 하십시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아니하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보시잖아요. 어떤 이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 영광인데 하나님 영광이 멀리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에게 끝이 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비스가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뭐냐? 참미의 제사하고 봉사의 성김의 제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저 로마서 6장 1절 11절까지 보면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사람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새 생명이 뭐냐면 옛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고 타락한 옛 생명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면 새 생명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대단을 위해 사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죽이기로 작동한 사람처럼 끝으로 돼서 아이들 먼저 식사하고 그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 십자가 부활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천국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천국의 요새를 듣고 우리가 천국의 요새를 듣고 천국의 요새는 땅땅 다시 찬양 성도의 성장과 그리스도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신 성도입니다. 마지막 단장하고 같이 한번 이상 문장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제가 제 아이가 동시에 두 대학을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교회는 예산에 딱 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실에 저희 아이가 10장 하나를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지금 3년을 지냈습니다. 교회 허락을 받고 땅에와 또 이어전도에 저희 대표님 권사들에게 허락을 받고 3년 직장을 사용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롭게도 마치 바로 관련을 하고 그렇게 저희의 신망관이 병이랄까 그래서 빨래 청소 설거지 시간에는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습관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와서 부지런히 배웁니다. 밥하는 걸 잘하니까 잘합니다. 그런데 바로 토요일날 제가 빨래를 해놓고 급하게 교회를 가면서 늘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딸한테 말해 딸한테 야 네가 대신해서 아빠 대신해서 좀 빨래를 내려줘야 되는데 네? 하고 아주 반갑게 대답을 해서 믿고 하여튼 너 저거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게 12시쯤 됐어요. 와보니까 빨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좀 해달라고 싶은데 자기는 피곤해서 내가 자야 된다고 인터넷 하고 있다. 제가 자고 싶은 거죠. 나 조금 마음이 많은데 아유 좀 해주지 말고 내일 주일이고 내가 그런 수준 자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저에게 저는 관심이 돌아가시는데 그래 사망은 나는 생명으로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가 그리고 저희 빨래를 다 헹궈가지고 다시 헹궈를 해야 되잖아요. 탈탈 떨어서 연구하다니까 한시 죽었어. 그래가지고 자고 가는데 빵에 들어가고 우리 아내가 한 대짜고 흐르고 얼마 차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손 들고 예배했습니다. 찾아주시는 하나님 대강적으로 당신의 법이 어떻게 높고 귀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오늘 저녁 저는 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워 사랑스러워 그렇게 홀골고 자고 제 아내가 너무 심하게 울었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없고 너무 좋고 아이의 가슴입니다. 이게 처음 보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당신 청소한 사람, 빨래한 사람, 아니면 센스 같다고 제가 딱 단정하고
입고 나온 걸 보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처음 보는 가슴이 있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남편 빨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사고할 때 그때부터 처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 진실된 사랑이 뭔지, 부모로 산다는 것이 뭔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드리시면, 반석에서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에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셨던 천국을 이어가는 날마다 천국을 풍요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